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건강을 주셔서 주님 예배당에 모여 새벽 예배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 원근 각처의 각 가정에서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한 모든 지체들까지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고 또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환경 여건 육신의 조건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의지하고 소망하고 더욱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회복의 은혜를 주님 다 베풀어 주셔서 비추어 주셔서 주님 모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해석할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4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13절부터 35절까지만 보십시다.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 13절 보십시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전통 본문은 조금 다르게 끝에 읽기를 너희가 길 가면서 슬픈 얼굴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비슷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곳이다. 25리, 우리는 25리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60스타디아, 스타디아, 스타디아라는 말은 스타디온이라는 말의 복수 형태인데 60스타디아, 60스타디온들이라는 뜻인데 약 11km, 요즘 우리가 길이 단위로 말하면 약 11km 되는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1스타디온이 약 185m, 200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길에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일, 또 3일 후에 여인들이 그의 무덤이 비었음을 본 일, 또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일, 또 사도 베드로가 그 빈 무덤을 확인한 일 등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길에서 슬픈 얼굴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빈 무덤과 천사의 나타남에 대한 말들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는 오직 슬픔과 근심만 있었습니다. 18절 계속 보십시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늘에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그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글로바. 글로바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슬픔과 낙심과 혼란과 공허함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속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구속, 구원은 그가 유다 나라를 이방 나라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유다 백성들을 가난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기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산산이 다 깨어졌고 절망과 혼란이 그들을 덮쳤던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십시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글로바는 또 그 후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말하였는데 그는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그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으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것과 제자들 중 두어 사람 베드로와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와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 두 사람이 가졌지. 가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글로바의 이 말들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의 진실성을 믿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글로바의 여기에 진술을 통해서도 그것을 또 아 그렇구나 그 말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는 그들이 성경에 대해 무지하고 더디 믿음을 지적하시며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박식하신 분이죠. 아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그러시지요. 성경에 아주 박식해서 성경책 없이도 다 자유롭게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 성경에 짐승의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제도, 번제단과 성소 휘장에 피 뿌림이 있는 성막 제도, 늘 피를 거기에 뿌리죠. 번제단에 뿌리고 성막 휘장에 피를 일곱 번씩 뿌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유월절 제도 등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암시했습니다. 또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부르짖으신 말씀이지요. 22장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렇게 시편에 되어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악한 무리들이 그에게 대못을 양손과 양발에 박았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다 흘러나오게 했고 또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것도 그대로 다 예수님께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찔리고 상하실 것을 그의 고난을 그의 죽음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것이 속죄적 죽음이라는 것까지 증거한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28절 계속 봅시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감에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축복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변화된 몸이셨습니다. 그를 목격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의 환각작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제자들, 즉 두 증인들이 증거한 확실한 객관적 사실들이었습니다. 33절에서 봅시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헛개비 같은 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며 대화하셨고 그는 그들과 한 집에 들어가 저녁 식탁에 앉으셨고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일을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또 들었고 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바이었음을 본문은 증거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을 이룬 일들임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성경의 근거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창세기 보면 그렇죠. 가죽옷, 가죽옷이라는 말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것은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서 얻는 것이 아닙니까? 아, 짐승의 죽음, 그것은 메시아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뜻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죽음을 상징하였고 제사 제도와 성막 제도 전체가 메시아의 죽음을 암시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아까 읽은 대로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후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에 들어가셔야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그는 부활하셔야 마땅하다. 또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자, 생명과 부활의 주님,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말씀하신 그런 주님이시니까 죽음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죠. 죽음 아래 놓여 있을 수 없죠. 일어나셔야 될 뿐이시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는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 물론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고 성경 전체의 빛 아래서 볼 때에 보충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은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첫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부활은 그의 그 최종적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그러므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로 인정되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도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아,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렇게 바로 깨닫고 믿는데 바로 이런 도움이 되는 이런 확증이 되는 사건이었구나. 그런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되고 둘째, 그의 죽음이 속죄적 의미가 있음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속죄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속죄이니까 속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죠. 주님의 죽음의 의미가 속죄구나. 그것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갈라디아 1장 4절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주님은 바로 속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고 셋째 한 가지 더 그것은 새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보증하는 의미도 있다.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천국을 보증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은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 생명의 세계가 있구나. 모든 것이 죽음이 최종이야. 최종적인 사건이 아니고 부활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영생의 나라, 영생,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을 깨닫게 되고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부활의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된 의미를 가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의 속죄가 확실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요.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의 그런에 대한 예언이었고 예언의 성취였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속죄의 주님이시요 부활의 우리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보증하는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또 감사히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우리의 죄를 주님이여 대속하신 구주이심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보증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참으로 깨닫고 감사히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남은 생도 얼마 되든지 간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늘 드리고 주의 뜻을 힘써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